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죽마고의 깊은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 그들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범죄자가 판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도 그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오랜 친구를 알아보고 갈등에 빠집니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으므로 그 사람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로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요 공의의 행위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벌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친구에게 주면서 자신이 그를 대신해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판사의 친구를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심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진노의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심판자인 동시에 사랑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두 친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한 정확한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우리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형벌은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죽음, 곧 사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의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러야 할 대가는 돈 얼마가 아니라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열림이 없이 곧 생명이 죽음으로 설리는 피열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법칙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여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열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피흘려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사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의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들의 죄사함의 확정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확정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그 상태에, 경건하지 않는 그 상태에, 원수관계인 그 상태에, 범죄자인 죄인의 상태로 있을 그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는데 연약함이란 아스데네스, 헬라 아스데네스인데 영적 무능력자, 전적 무능력자인 죄인을 뜻합니다.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세베스라는 말이고 불경건한, 신을 믿지 않는, 예배를 싫어하는 행동, 범죄자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마르톨로이라는 단어인데 악한 범죄자, 사기꾼, 강도들, 살인자들로서 지적 열등과 도덕적 결점을 고루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란,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하마르톨로이인데 악한 범죄자, 사기꾼, 강도들, 살인자, 지적 열등감, 도덕적 결점을 고루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란 뜻입니다. 10절에 원수되었을 때란 이 원수라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원수들을 말하고 전쟁에서 국가 간의 원수들을 말하고 개인의 원수 등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들이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를 동일한 성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이거 다 같은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원수들, 즉 죄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인 우리의 연약함, 경건치 못함, 원수된 것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한 거죠. 덮어주시기 위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질이 떨어지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바치고 죽여서 사랑할 사람은 더더욱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의 행동을 서슴없이, 그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을 때 사랑했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랑의 확증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운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졌다면 놀랄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졌다는 데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어서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하였고 어둡고 어리석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전적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고 선인을 위하여 죽었다면 당연한 면목이 설지 모르지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해 준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상대적으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측량할 수 없는 넓고 큰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6절에 언급하고 있는 기약대로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기약대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된 때에 마땅한 때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지어지기 전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의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해진 시간에 속죄를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계획한 그 때에 하나님이 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사랑이 갑작스럽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약대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끌리기 쉽고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사랑은 계획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행운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운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계획된 것이고 우연 발생이 아니요 불시에 생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 계획은 시간 세계 이전에 벌써 작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벌써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계획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약대로란 말 중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원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행동의 결과, 결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대로,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적극성과 깊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돼서 가시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며 자 우리가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리라 라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봤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내 아들만은 잘 받들고 공경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 주인은 주인의 상속자이므로 이놈을 죽이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취하자 하면서 아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기를 앞서서 모세나 아론이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인 나까지 이 땅에 보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다 죽였다. 나까지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주님의 생애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범적인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의 모양도 특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행은 가까이만 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진정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크나큰 행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우리에게 입을 놓치지 않겠느냐? 왜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었는데 먹을 것 안 주시겠느냐? 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때는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대로 주실 수 있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감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누리고 나눌 때 드러나게 됩니다. 누리고 나눌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돼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내가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준 거죠. 나누라고 준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탁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속마음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흘린 넘치도록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성이 되어진 완성이. 그러므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완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냥 한 컵 그냥 부어주듯이 그렇게 부어주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마음의 부음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온전케 되고 완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웃과 이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기름을 한 옥합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비싼 나드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을까? 머리에도 안 붓고 발에다 부었을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 사함을 난 뭐 별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별 사랑 안 해요. 이웃 별 사랑 안 해요. 이웃을 경쟁 대상자라고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옥합까지 깨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가치 없는 자신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이 마리아는 감격해서 자기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분에게 살아계실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향기로운 삶의 행동입니다. 아이작 왓츠는 우리 찬송가 149장에 보면 그 가사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못 박힌 손발 보호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했던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물 삼아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가사죠.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기독교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나 환자를 만났습니다.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또 한편 마음속에서는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 환자를 그냥 지나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너 왜 그냥 지나갔느냐?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냄새나는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발걸음을 돌려서 그 나 환자한테 쫓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껴안아주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사랑의 순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의 지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인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들이 누리고 나눌 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80여 년 전에 미국의 최대의 구두쇠, 미국의 최대의 수준으로 꼽히는 사람은 히티 그린이라는 노파였습니다. 얼마나 수준노였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장수한 할머니인데 그의 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다리를 잘라내고 한평생 쩔뚝발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이 없어 아주 묽은 물 같은 죽으로 겨우 연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의 저금 통장을 보니까 80여 년 당시의 돈으로 1억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억 원입니다. 그 액이 그 할머니 통장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고 아들은 다리 수술을 못해 절뚝발이로 다리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든 사람에게 1억 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여러분 1억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억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0억이 들어있으면 뭐랍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도 모르고 나누지도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수준노의 병에 걸려서 영양실조로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병이에요. 제가 아는 장모님 한 분도 계신데 이분도 구두쇠예요. 수준노였어요. 몇백억 원을 가진 부자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더니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병명이 영양실조로 약을 써도 약발이 듣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모님이 돈이 없었느냐. 100억 돈을 저축해 놓고 죽었어요. 돈을 아낀다고 평소에 정신 때문에 늘 컵라면 하나를 띄우고 이웃에게 찬물 하나도 나눠 먹을 줄 모르는 수준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모님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들었어요. 병원 의사가 약을 치료해야 되는데 약발이 안 받는데 너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할머니와 장로님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두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에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구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굶어 죽겠다가 체념하면서 절망하며 열망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사장시켜 두지 마시고 꺼내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 은혜의 보답하는 양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끄집어내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구체적으로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생리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급하고 질이 낮은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과 구원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심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가 되고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능력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러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어린 아이처럼 앉아서 받아먹지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누리고 나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올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0장 찬송.